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 쭉 보셔서 알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지식과 경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오늘은 제가 이 모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 사건을 어떻게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구원을 베푸셨는가, 모세와 지금 현재 예수님의 구원을 좀 비교하면서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 먼저 모세의 탄생이 되게 특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창세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요셉 때문에 살게 되죠. 흉년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7년의 흉년이 요셉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로 모두가 살게 돼서 요셉은 나라의 영웅이 됐고 그의 가족은 굉장한 그 환영을 받고 애굽으로 이주해 왔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많이 지나고 이제 그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이 등장하게 되고 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많아진 것을 보고 위압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애굽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낳는 아이들을 다 죽이라라고 명령까지 하는 아주 굉장히 험악한 시절에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모세가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모세가 너무너무 귀하게 보인 거예요. 안 귀한 자식이 없겠지만 더 너무 귀하게 보여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하지 못하다가 결국 이 아이를 강물에 띄우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 모세라는 아이가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 되게 되죠. 이런 사건들이 오늘 본문에 짧게 여러분에게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로의 딸에게 왕자로서 살게 되고 애굽에 있는 모든 그 왕의 그러니까 궁중에서 배우는 모든 지혜와 어떤 뭐 전투라든가 뭐 이런 것도 다 배웠겠죠. 전쟁에 어떤 필요한 모든 것들 다 배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심 속에 성장했다까지가 이제 17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잘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의 상황도 참 재미있습니다. 모세도 어린아이들 다 죽이는 상황 속에서 보호함을 받았잖아요. 예수님도 비슷해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 왕이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소리를 듣고 그 메시아를 환영해야 되는데 메시아가 태어나는 시기에 그 어린아이를 다 죽입니다. 굉장히 사악한 거죠. 저는 요즘에 살아가면서 인간이 얼마나 사악할 수 있는가를 점점 더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참 많은 전쟁의 소리가 우리를 슬프게 하죠. 그런데요, 잘 보면요, 못 사는 나라에 아주 아주 못된 지도자가 나타나서 더 못 살게 만드는 그런 비극적인 것을 보게 돼요. 그들이 왜 그렇게 나라의 그 대통령이 되고 수상이 되고 그래서 자기 욕심만 채울까요? 백성들은 생각 안 하고 자기만 욕심을 채우다 보니까 나라가 더 못 살게 되죠. 이게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람이 이렇게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생각하면 그 메시아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메시아를 죽이려고 어린아이를 다 죽입니다. 이런 험악한 시절에 예수님도 태어났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그것보다 더 특별한 의미가 하나가 더 있어요.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동정녀에게 태어났다고 되어 있어요. 동정녀가 뭐예요? 처녀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그 마리아가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이 동정녀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의 가장 큰 의미는 아담의 원죄와 타락의 죄성을 갖고 태어나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왜 그렇게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는가? 성경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구원자를 보내주시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봤듯이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했듯이 한 것을 기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우리 갈라디아서는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은 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기 위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의 질문을 하나 하고 싶어요. 여러분, 동정녀에게 예수님께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얼굴들이 심각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어떤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도대체 처녀에게서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을 믿는 종교가 있는데 라면서 기독교를 은근히 이렇게 디스하더라고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과학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신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동정녀에게 아이가 태어났다라는 것을 설명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은 좀 쉬워요. 왜 쉬워요? 좀 방법은 다르지만 현대 과학으로, 현대 의술로 처녀가 아이를 뵐 수 있어요? 없어요? 가능하죠. 현대는 이게 좀 쉬워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못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 속에서 동정녀를 태어나게,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굳이 처녀의 몸에서 아이를 태어나게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왜? 이게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서 그게 가능해요. 근데 가능한 건 넘어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정말 잘 아셔야 돼요. 동정녀에게 태어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또 다른 인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몸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성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정녀를 통해서 타락한 아담의 죄성을 갖고 받지 않은 순수한 죄 없는 한 사람을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동정녀에게 아이가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예요. 오늘 본문 23절로 29절에 보면 성급하게 나섰다가 실패했던 그 모세의 모습이 나옵니다. 모세가요, 궁중에서 40년을 교육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가 성경에서는 자세히 안 나오지만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내가 유대인을 구원해야겠다라는 어떤 강한 사명감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40세가 되었어요. 40세가 되어서 모세가 돌아보니까 자기 동족이 애굽 사람한테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화가 났죠. 그래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나가니까 이번에는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을 중재하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이 모세를 네가 왜 우리의 중재자가 되냐라고 모세의 중재권을 중재하는 모습을 거부하게 됩니다.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조금만 들여다봐도 모세가 그 다음에 도망가죠. 애굽사람 한 명을 죽였고 그게 탄로 날까봐 도망갔다는 것은 왕자로서 사실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모세가 나름대로 자기가 배운 모든 경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고 뭔가 계획을 세웠는데 이 계획이 탄로 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바로에게 이 일종의 역모와 같은 음모를 꾸몄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발각되고 도망가게 됩니다. 모세는 자기 방식대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어쨌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싶었어요. 이게 모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이런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과 일치하지 않을 때는 사람의 방법은 그냥 휴지 조각이 되고 만 거죠. 결국 모세가 아무리 백성들을 구원하고 싶어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에 결국은 그는 실패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대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지은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제가 대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죽은 것이 저의 죄 때문에 죽은 건지 여러분을 위해서 죽은 건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확인이 안 되죠.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겠노라 라고 죽으셨는데 그게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었는지 아니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었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죠. 그 확인이 가장 큰 것이 부활이에요.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확증하셨어요. 입증하셨어요. 그 부활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사람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다고 해서 구원이 성립이 될까요? 성립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실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할 게 하나 더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는 사람으로만 생각해야 돼요? 아니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에요? 처음 들어본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고요. 완벽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밖에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자 사람이셨어요. 동정녀에게 태어났다라는 것은 정상적인 남녀관계에서 아이가 태어난 게 아니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에 의해서 잉태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죄 없이 태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온 천하에 죄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죄가 없으려면 하나님 외에는 죄가 없는 자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죽을 수 없어요. 영원한 존재잖아요. 그런데 대신 죽을 대속자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죽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이 된 거죠. 완벽한 사람이 아니면 죽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굉장히 특별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기도 하고 인간이기도 한, 다시 말하면 죄 없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굉장히 특별한 분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대신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사람을 대신해서 창조주가 피조물을 대신해서 죽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바로 십자가였어요. 오늘 30에 3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십니다. 이 40세의 모세가 이제 어떤 큰 계획을 세우다가 발각이 또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이제 80이 됐어요. 80이 되면 뭐 나이가 워낙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쓸모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거룩한 곳이기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또 40년 동안 기사 표적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행했습니다. 오늘 말씀 7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관리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량하는 자로 모세를 보내셨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80세에 불러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보내셨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셔서 우리의, 여러분의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인간을 대속하기 위해서, 속량하기 위해서 완벽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셨어요. 방법은 뭐예요? 이제 죽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공의는요, 죄는 무조건 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게 공의예요. 하나님의 의의가 실현되는 거죠. 아까 모든 인간은 다 죄가 있다 그랬죠.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다 공의의 심판을 받아서 죄의 결과는 죽음이죠.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게 결과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지은 인간은 죽어야 한다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반대죠.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든지 구원하고 싶어 해요. 살리고 싶어 해요. 지옥에 가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부딪혀야 안 부딪혀야?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공의는 죄인은 죽어야 되고요. 사랑은 죄인까지도 용서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죽어야 되는 죄인에게 쏟을 진노를, 여러분과 저의 죄를 향한 진노죠. 그 진노를 예수님에게 쏟으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그 진노를 받기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되어진 곳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죠. 그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다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셔야 돼요. 내 잘못이, 내 허물이, 나의 죄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자기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바치심으로 십자가에 찢겨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 구원의 길에,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에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이스라엘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모세가 장성하는 가운데 그를 보살피셔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애굽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긍휼여기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키우셨어요. 그리고 그를 준비케 하셨죠.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자로 준비시켜 주셨고 그를 결국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자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로 보내셨어요. 우리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는 자기의 욕심, 자기의 이기심을 위해서 남까지 희생해도 기꺼이 하고자 하는, 기꺼이 나만 잘 살기 원하는 모든 이런 악이 팽배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를 구원자로 삼아주셨어요. 오늘 말씀을 좀 볼게요. 요엘서 2장 32절, 사도행전 2장 21절, 로마서 10장 13절 동일하게 나오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여호와를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부른다면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 바로 앞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만일 예수를 너희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죄가 다 없어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진정한 믿음이, 진정한 고백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그분을 위해 이제 나의 모든 삶을 드리겠다라는 고백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이 시간 이후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